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호 목사입니다.
네, 전인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구속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말씀드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애청자들께서 올바른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용의 CD를 원하시면은요, 626국에 374에 9480으로 80번으로 연락을 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은 CD를 보내드립니다. 김명호 목사에게 연락하시려고 하면은요, 626에 590에 51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지난
네.
시간에 다 여러분 들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속을 위해서 인간의 죽음을 대속할, 대속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랬죠.
오늘은 청취자들을
과학이죠.
보면서, 그들과 함께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자세한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봉독하신 말씀 중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있네요. 그 의미를 좀더 분명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을 했는데,
네.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잘 연결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바로 그 독생자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로 연결이 되죠.
네.
어쨌든요, 이 시간에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나누어 봐야 되겠죠.
네.
이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곳에 한 번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된 것을 좀더 직역을 하면은요,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이 됩니다. 남은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The remnant of her see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씨의
남은
남은
자,
자손, remnant들이란 말이죠.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씨라는 말과 계시록 12장 17절의 여자의 씨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참 백성은 여자의 씨로서 남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여자의 씨라는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지만 여자의 씨라는 말은 남자인 아담의 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단독으로 생명의 씨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여자의 씨라고 하셨으니 이미 아담의 생명의 씨는 썩어질 씨가 되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씨로 여자에게 한 사람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내용이죠. 대속주, 곧 사망의 씨가 되어서 썩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을 대속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할 자가 여자의 씨로 오시겠다는 뜻이죠.
목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요. 예, 이 대속자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아,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지만, 남자와 상관없는 순결한 여자를 통하여 탄생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창세기에서 여자의 씨라고만 했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계시해 주셨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씨로 구주를 낳을 여자가 처녀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처녀라고 말한 그 히브리어가 알마입니다. 예, 이 알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녀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사용한 헬라어는 확실히 순결한 처녀를 가리키는 단어인 파르테노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알마가 바로 순결한 처녀라는 것을 확인했지요. 그 이제 신약 성경이 바로 그렇게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속한 구주로 오실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은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 여자에게 태어나지 않으면은요, 다 아담의 썩어질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구주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당연히 순결한 처녀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구주는 아담의 썩어질 씨로 태어나면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썩어질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담의 씨, 곧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담의 썩어질 씨와 전혀 상관없는 생명 자체의 씨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대신할 자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이 죽은 죽음. 목사님, 그 아담이 죽은 죽음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확실하게 좀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세상에 살다가 죽는 죽음은 선악과를 먹으면 작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죠. 예, 아니죠.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으면 작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은 존재 자체를 영원히 상실하는 그런 죽음을 뜻하는 것이겠네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아담이 죽은 죽음.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죽은 죽음은 지금 이 세상에 살다가 사람들이 한번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것은요, 그것은 존재 자체를 영원히 상실하는 그러한 죽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창조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 죽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바로 그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 자체를 영원히 상실한다는 것은 또 어떤
예,
의미겠어요?
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읽으면 분명히 알수 있는데요. 17절부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네가 먹지 말한 나무의 그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필경은, 즉 아담이 말입니다. 먹기 때문에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너는 흙이라고 하셨지요. 이 흙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 아닙니까?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으니까요. 예,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된 그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고 창조되기 전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창조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것이 정령주걸이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그와 같이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주께서는 이런 아담의 죽음을 대신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 창조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 죽음을 대신 당한다는 말입니다.
예, 예.
이건 정말 엄청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목사님,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인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라는 뜻이겠네요.
아, 예, 그럼 당연하지요.
네.
예,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네.
창세기 3장 15절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순결한 처녀에게서 탄생하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그분은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원래가.
네.
그 창조주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생명의 씨가 되어 순결한 처녀에게 잉태되신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분석하면 여자의 씨로 오실 구주께서 어떤 생애를 사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것은 세상에 오실 구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네.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는 구주가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탄생할 것인지를 계시한 것이고요.
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는 말은 구주가 고난당할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말은 사단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패배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성경의 내용 전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첫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구주가 탄생할 것이고
네.
둘째는 그 구주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네.
셋째는 그 구주는 사단을 승리할 것이다.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할 것이다.
네.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예,
예. 예.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은 요한복음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읽으면 분명합니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이 말씀이라고 불리신 그분이 창조했다고 계시하지 않습니까?
네.
창조된 것이 하나도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담도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죠.
네.
그분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바로 그런 분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세상의 구주 인류의 대속자로 오신 것입니다.
네.
예, 14절에 그 사실을 밝혀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이 바로 1절에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네, 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또 그분은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네.
그분이 스스로 생명의 씨가 되어 처녀에게서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되 하나의 생명의 씨로서 처녀에게 잉태하시고 갓난아기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은
네.
사람의 이해로는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예, 다만 창조주이시며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여자의 후손으로서 구주가 오실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인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아니면 창세기 3장 15절과 또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로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까? 다른 또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예, 참 좋은 문제를 제기하셨네요.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으면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의미가 기록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더구나 요즘 현대 신학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신화 혹은 설화라고 주장하니까요. 구원의 복음의 오묘한 뜻을 찾기가 아주 힘들지요.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인 여자에게 15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네.
예. 아까 분석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15절은 사실은 뱀에게 하신 선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16절에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더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죄를 지은 형벌로 저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저주의 흔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성경을 살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말씀은 여자의 씨로 오시는 분의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네.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의 잉태와 예수님의 그 여자의 잉태와 해산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유되어져서 하신 말씀이고요.
네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시고
네.
부활하시는 것을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네.
예.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여자의 씨로 오셔서 아담을 대속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사실을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사실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네.
네. 여자가 해산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낳죠.
그렇죠.
혹 이 네. 세상에는 뭐 사산아를 죽은 아이를 낳는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네. 네.
그러나 뭐 대부분 다 살아있는 아이를 낳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이 비록 육체의 생명이지만 산 육체의 생명으로 난다는 말입니다.
네.
예, 그 산자를 해산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통이 해산의 고통 아닙니까?
네네.
예,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는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네.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와 같은 애를 썼겠지만
네.
이 해산의 수고는 실제로는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중생하는 산자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네.
태초에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 하신 선고는 바로 구주의 고통의 정도와 의미를 해산하는 여자들에게 체험적으로 가르치시고요.
네.
그가 낳은 생명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도록 기르라고 하는 복음적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네.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창세기 3장 16절과 이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자세히 대조하면서 천척하면서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예,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에서 그런 아주 복음적인 그 깊은 의미를 찾으셨네요.
예, 예.
그러니 아주 이해가 됩니다.
예.
결국 저주가 아니고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네요.
아, 예, 예. 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예. 네. 듣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아담에게 하시는 그 창세기 3장의 그 말씀은요.
네.
예.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아담에게 하신 저주라고 생각하는 말씀이거든요.
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네.
이 말씀을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저주로 한 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 변동이 있을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변질이 됩니다.
네.
예,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때까지는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때 이런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네.
이미 창조된 어떤 식물이 변질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은 수고하게 되고
네.
종신하기까지 수고합니다.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종신은 죽을 때입니다.
네.
흙으로 돌아갈 때이지요.
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민물고기는 바닷물에 살 수가 없죠.
네.
만일 민물고기가 바닷물고기로 변질을 했다면 그 고기를 살리려면 민물이 바닷물이 되도록 물을 변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바닷물고기로 변질된 그 민물고기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네, 이런 비유가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일로 이 지구상에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구상의 생물들과 사람이 일정 기간이라도 생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이루도록 아담이 변질된 아담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변질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네, 네.
아담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아담이 일정 기간 생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예, 저주가 아니라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이 은근기와 가시를 내고 뭐 이런 말씀들이요.
네네.
예, 아담은 이 말씀의 뜻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자의 씨라는 말의 의미도 알았고
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알았습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었으니 너는 흙이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으니
네.
죽는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아담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네.
그가 사람을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흙이었다는 사실을 아담은 잘 알아 있기 때문에
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창조되기 이전 상태가 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존재와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주 실감합니다.
네.
그런데 여자의 씨가 뱀의 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니요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이 아담은 기억하지요.
네.
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요 선악과를 먼저 먹고 자기에게 준 그 여자를 이렇게 보지요.
네.
그 여자를 통하여 한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와서 자기의 사망을 대신할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자에게서 새 생명이 탄생할 것을 아담은 깨닫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담은 여자와 함께 창조주 앞에 서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곧 사망과 생명의 씨를 약속받은 사람 둘이 함께 예,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아담이 여자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 20절 전에는
네.
여자에게는 여자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었습니다. 예. 이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예.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 이름을 짓는 것으로 아담이 여자의 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여자의 씨로 온다는 그 약속을 아담이 믿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은 저는 그건 아담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지요. 가죽은 짐승이 죽어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을 따로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온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망이 된 아담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을 것을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그때 죽은 짐승이 양이었다는 것을 계시록 13장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했는데요. 옛 번역에는요,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지금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판에도 이렇게 창세함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담 부부에게 가죽옷을 입힐 때 죽은 짐승이 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이때부터 어린 양은 사람 대신 죽어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지요. 자,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 하와라는 이름을 받은 그 여자, 하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아주 의기소침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이렇게 전개되자 그는 조금 기가 살아났겠고 엄청나게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직 제가 질문드린 여자의 후손으로 구주가 오실 일에 대해서 이 성경에 다른 말씀이 있는가 제가 여쭤봤는데, 아직 그 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네요. 다른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면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려야 하겠네요. 시간이 거의 다된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아담의 첫 아들이 탄생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외칩니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 왔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주가 왔다는 외침이죠. 얼마나 그것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도록 하셨는데요.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동침하고 난 아들은 여자의 씨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썩어질 씨로 태어난 아담의 자손, 곧 남자의 자손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가인은 결코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으로 밝히셨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 1장 25절이죠. 구주는 남자와 동침한 여자에게서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는 정말 순결한 처녀에게서 창조주 당신께서 친히 생명의 씨로 사람이 되어서 처녀에게서 탄생해야만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계시에는 이런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다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계속 나누어야 하겠네요.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사람이 범죄한 후에 구원의 길을 즉시 선포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하루를 잘 살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